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에서는 구약 445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미친 척을 하는 너무나 비굴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부터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온 그 용맹의 아이콘 다윗이 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이 부분을 제대로 읽을 때에는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정말 이것이 다윗이 한 행동이 맞는지 되돌아보게 다시 한번 읽어보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였고 또 최고의 신앙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린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사울왕이 이끌던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대치하던 그때 골리앗이 1대1 승부로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르자고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 지를 때 그때 이스라엘 군인 중 누구도 나서지 못하던 그때 어떤 무기도 없이 그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외치며 나아가던 그 다윗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께 신실하던 그 용맹한 다윗 아닙니까? 어떻게 갑옷도 하나 없이 하나님만 믿고 사지로 나아가던 그 용감한 다윗이 이렇게 비굴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동안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 미친 척하는 다윗을 보면서 두려움이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또 그 파괴력은 심지어 그 용맹하고 신실하던 다윗조차도 이렇게 무너지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반면교사로 삼기를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은 이처럼 언제든지 두려움 앞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혹시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다윗조차 그랬으니 너무나 내가 약한 모습에 절망할 필요는 없고 그때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에서 결론 부분, 즉 우리가 절망할 필요 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그 사실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 다윗이 진짜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실제 그의 의도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다윗도 인간이기에 실수가 있었고 죄를 짓기도 하였지만 오늘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나오는 성경에서 오늘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나오는 시편 34편이나 시편 56편을 보면 적어도 이 사건이 일어난 때 그때에는 여전히 다윗이 언제나 수금으로 하나님께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로 기도를 하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하나님과 항상 깊은 교제를 나누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교제하였는지 우리는 사무엘상 16장에서 그 사울이 귀신의 그 악령에 들려서 힘들어할 때 그 악령을 쫓아낼 정도로 그의 찬송과 기도가 신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왜 이처럼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치부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거짓 가짜에 어리석을치 아니 불 또 미칠전. 거짓으로 어리석은 채 하지만 사실 진짜 미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로 미치지는 않았지만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미친 척 가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36개 줄행랑으로 유명한 36개 전략 있잖아요. 병법 36개에서 27번째에 해당하는 병법입니다. 가치부자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준 그 모습을 설명하기에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 외에도 역사 속에서 이러한 태도를 취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지만 그 중에 예로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예제부터 찾자면 삼국지 다들 읽어보셨을 텐데요. 삼국지에서 그 유비가 여포에게 서주를 강탈당하고 나서 조조에게 신세를 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유비는 조조가 자신을 경계하면 안 되니까 자신을 낮춰보기를 원하면서 그저 텃밭에서 채소만 가꾸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조조가 유비를 불러서 술자리를 했는데 하루는 조조가 유비에게 세상의 영웅은 나 조조와 그대 유비뿐이라고 넌지시 유비의 속마음을 떠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유비는 그것을 듣고 놀라서 지금까지 어리석은 채를 잘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놀라서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천둥 번개가 쳐서 다행히도 유비는 자기 속마음을 들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려서부터 벼락을 매우 무서워하던 사람이다, 소심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소심한 사람을 위장하면서 조조로부터 그 조조의 경계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했던 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조조의 경계를 풀어내서 나중에 일이 잘 풀려서 제갈량을 만났던 유비는 결국 나중에 초계왕으로 등극하여 중원의 그 3대 강호 중에 하나로 등극하게 됩니다. 또 오늘 사건과 조금 더 비슷한 이야기로는 손자병법을 쓴 손무의 후손으로 전국시대 제나라의 인물이었던 손빈이 있습니다. 손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빈은 자신을 시기하던 방연의 계략으로 위나라에서 무릎 슬개골을 제거당하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앉은뱅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나라를 탈출하기 위해서 돼지우리로 들어가서 그 돼지우리에 있는 돼지똥을 일부러 먹으면서 그런 미친 짓을 하면서 사람들을 방심하게 만든 다음에 후에 탈출하여 제나라에서 등용이 되고 그리고 결국 위나라와의 전쟁에서 방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가치부전의 계를 쓴 사람들은 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저 그 순간에 위기를 벗어나려는 그런 수준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큰 뜻을 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비굴한 방법이지만 그것을 선택하여 그 순간에 치욕을 견디면서 살아남았고 그리고 그가 품은 그 비전을 실현시켰습니다. 저는 사실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의 도덕적인 수준만 따지고 본다면 오늘날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아주 고결한 사람은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가 살던 시대 상황에서는 그 정도가 최선이었을 수도 있지요. 그 정도만 해도 아주 훌륭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 성경에서만 나타난 것만 봐도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가 벌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자신이 고생하는 것보다는 백성들이 전염병을 당해서 죽게 되는 엄청난 인구가 죽게 되는 그러한 벌을 택한 그 사실이나 또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내서 자신의 신복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서 일부러 죽인 사건이나 또는 압살롬한테 쫓겨서 나갈 때 그 시므이한테 좀 욕을 먹었는데 그 지방 호족이었던 시므이한테 욕을 먹었는데 나중에 시므이 살려준다고 약속해놓고서는 용서해준다고 해놓고서는 결국은 솔로몬을 시켜서 시므이를 죽게 만든 일이나 이러한 일들 몇 가지를 보면 오늘날 현대의 그 도덕적 감수성에서 볼 때는 이분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고 고결한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뭐 오늘날까지 올 필요도 없습니다. 율법서에서도 이미 이러한 행동들은 나쁘다고 규정을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다윗이 이런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그 사실만큼은 인정합니다. 물론 제가 이 수천 년 후에 제가 감히 다윗의 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인정하고 말고가 다윗에게 별로 중요하진 않겠지만 그 다윗이 시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엄청난 사랑은 어느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시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을 고백했을 때 그 다윗이 그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의 행동에서도 계속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고 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마다 그 사울이 원수 같은 사울이지만 단지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자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를 살려주고 죽이지 않았었습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도 다윗은 또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던 시절에도 자기가 잘못은 했지만 잘못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면 그가 단지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왕권으로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말을 안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존중하고 그 말에 겸허하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늘 수금을 타며 하나님께 노래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던 다윗이 두려움에 그의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한순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과 관련된 시편 34편과 56편을 보면 다윗은 이 사건이 벌어지는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56편의 표제는 이렇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믹담은 시편에서 특별하게 쓰이는 용어로서 뭐 그 어근이 카탐이라는 표시되다 뭐 새겨지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거를 추정해서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교훈시 정도로 번역을 하던 그러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요낫 엘렘 르오김은 번역하자면 멀리 날아간 조용한 비둘기랍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었을 것 같고 그 노래의 곡조에 맞추어 부르던 찬송시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아주 유명한 곡조에 찬송시를 덧입혀서 찬송가를 만든 것이 있지요. 그런 거랑 비슷하지요. 그런데 이런 내용보다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다윗의 인생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물론 많았고 또 그 중에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만약 이 시편 56편이 오늘 본문의 사건에 관련된 시라면 이 시에서 가드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드왕 아기스 앞에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있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찬송하고 있는 찬송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56편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앉지 않아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아멘. 다윗은 분명 두려웠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어지는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였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두려움을 오히려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줄 것을 확신합니다. 시편 56편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신을 지켜주시리라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확신하였기 때문에 감사제를 드릴 것까지 미리 확정적으로 서원합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처럼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두려움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제를 드릴 것까지 미리 서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미친척을 한 이유는 단지 두려움 때문에 그저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미친척을 한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는 좋은 왕이 되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신 소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다윗은 반드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생존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계획에 동참하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신 뜻에 동참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날 미친 척을 하면서 그 치욕을 감당한 것입니다. 다윗이 미친 척을 한다고 해서 살려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죽이지 않고 내쫓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마음에 간섭하셔서 그러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많이들 해석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애초에 다윗이 미친 척하기를 선택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시편 56편이 그가 가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아기스에게 끌려가는 그 동안에 기도한 내용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풀려날 수 있는 묘책을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용맹하던 다윗이 이 지혜에 순종하기 어려웠겠죠. 차라리 죽고 말지 하는 생각이 스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오늘의 이 사건은 단순히 다윗이 공포에 함몰되어 비겁해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위하여 그 치욕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완전히 순종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22장에서는 사울에게 에돔 사람 도엑이 다윗을 도와주었던 그 노베 거주하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고발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10절에서 에돔 사람 도엑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여기서 그는 다윗입니다. 만약 도엑이 여기에서 증언한 그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뒷부분은 성경에도 나와요. 앞에 21장에서 음식 주고 칼 준 거는. 근데 그 앞에 여호와께 묻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윗이 애초에 가드에 가게 된 것조차 단순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적국으로 피신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갔던 가드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다윗 역시 잠깐은 두려웠지만 그 공포에 함몰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벗어날 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 그 치욕을 감수하면서까지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는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탈출한 다윗은 시편 34편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34편의 표제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가드왕 아기스였는데 왜 갑자기 아비멜렉이 되는가?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왕의 왕직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름이 길었을 수도 있어요. 뭐 우리 로마 왕 보면은 막 이름이 한 16가지는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름이 길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시편 34편은 거의 모든 분들이 오늘 사건과 연관을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 4절에 보면 다윗은 그 두려움 가운데 그저 떨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렇다면 애초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으며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다윗이 그리고 늘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왔던 이 다윗이 그리고 두려움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할 만큼 신실하던 이 다윗이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서.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시편 34편 19절에서 이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시 엿볼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이 시편 34편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신앙은 그의 신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많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고난이 많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난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벌어지는지 하나님께 따져 묻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그 시련을 극복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2022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마지막 3일 기도회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형통하는 기쁨을 누리는 분도 그래서 감사한 분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이 사회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존의 두려움을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시겠지요.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또 어떤 분은 사업체에서, 또 어떤 분은 가정에서, 또 어떤 분은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각자의 사울과 또 사울을 피했더니 만나는 아기스를 만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왔던 우리 주님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온 것 같은데 그 과정이 너무나 험난하여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의문과 불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막막하여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견디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다윗의 그 미친 척한 실제적인 의도에 대해서 제가 제시하는 그 해석이 틀렸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윗의 신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건이 정말로 기존의 많은 해석처럼 다윗도 그저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이 잠시 연약하여졌고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그래서 벌어진 일이 맞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윗이 공포에 눌려서 비겁한 선택을 했을지라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것으로 다윗이 무사히 풀려나는 그러한 기적을 만들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부르신 그날에 그 주신 소명처럼 그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결국엔 왕좌에 앉히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혈연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결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올 한 해도 지난 모든 날들과 앞으로 올 모든 날들이 또 다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현실은 때로 너무나 견디기 힘듭니다. 생존의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두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오히려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며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계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보고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